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위성 사진 관측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평안도 철산리 소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발사장 현지에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현재 단계에서 일주일 안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주일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요격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군 대표자 회담을 진행해온 시리아 반정부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열리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군을 겨냥한 공습과 봉쇄를 해제하는 등 회담에 앞서 선의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군 측 다른 대표는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평화회담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는 이미 평화회담 참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리비아 등 다른 나라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을 안보 보좌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한 어느 나라에서든 ISIL의 테러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비아처럼 정부의 통제가 열악하거나 제한적인 지역에서 ISIL의 테러 음모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이 리비아에 훈련소를 세우고 해외 전사들을 모집하며 세금 징수로 자금을 축적하는 등 발판을 굳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약 4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 세계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약 4천여 명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 의심 환자로 추정되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당국에 지카 바이러스 검진법과 백신, 처방약 개발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 공화당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어제의 토론회에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참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평소 거친 말로 다른 후보들을 공격해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연예인처럼 활동하지만 정작 선거의 본질을 잊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후보를 줄곧 겨냥해온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토론회 무대에 부동산 거물이 빠졌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토론회가 중반을 넘어서자 각 후보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가안보 현안과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지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테러 분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그들을 체포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그러나 루비오 의원의 계획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만일 국가를 수호하기 원한다면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유입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레바논 남성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레바논인 모하마드 누레디니와 함디 자이르 엘 디네가 트레이드 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를 통해 헤즈볼라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 등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도 차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 한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곧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이처럼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온 때문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를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국의 문화방송에 출연해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종말 단계 요격용 레이더 TBR의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조기 경보 레이더의 한 종류인 TBR은 유효 탐지거리가 600km로 중국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인 전진 배치용 레이더도 있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한 양국의 논의가 곧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양국 간 비공식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한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에 이런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게 없다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남한의 어떤 그런 대응 차원에서 사드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다 아마 외교적 그 의미로는 지금 뭐 대북 제재에 좀 다소 미온적인 뭐 중국에 대한 또 간접적인 어떤 뭐 압박의 어떤 수단으로서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죠.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군사 전문가는 중국은 설사 TBR이라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넘어 미중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유관 국가, 즉 한국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한반도의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되고 명확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되면 자국의 동부에 배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된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현지에서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늘고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위성 사진 감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로스는 우선 발사대에서 포착된 작은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5일 찍은 위성 사진에 철골 구조물인 발사탑 아래 차량 혹은 장비로 보이는 물체 세 개가 눈에 띄고 발사대 주변엔 사람의 형체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일주일 전인 18일 사진에선 트럭 한 대가 인근 건물과 철로 사이를 오간 흔적을 발견하고 발사대까지 화물이나 인력을 실어 나른 정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설된 연료 산화제 저장소의 외관은 이미 지난달 28일 이전에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탱크와 펌프 등이 설치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달 28일까지 발사대 주변 대부분을 덮고 있던 눈이 지난 4주 동안 치워졌거나 녹았다며 연료 산화제 저장소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과 18일 사이 눈 위에 난 바퀴 자국으로 밀어 차량이 장막으로 덮인 동창리 철도역을 오가며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바퀴 자국은 발사대로 이어지는데 25일 위성사진엔 눈이 치워져 있어 이후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28일과 이달 25일 찍은 사진을 통해 귀빈용 건물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차구역 그리고 주변의 위성통제 건물 인근에 쌓여있던 눈이 말끔히 치워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과거 위성 통제 시설로 사용되던 인근 건물에서 현재 탑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이곳에 주차장과 포장도로가 생긴 사실 역시 특이 동향으로 꼽았습니다. 38로스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를 위한 초기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로켓 발사 이전에 보였던 활동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앞으로 기울어진 발사탑 작업 플랫폼에 위장막이 설치돼 발사체 확인이 어렵고 로켓 각 단계를 쉽게 조립해 운반할 수 있도록 이동 구조물이 장착돼 있다며 북한의 발사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눈이 모두 치워져 구조물의 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졌고 상업용 위성이 발사장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세밀한 분석의 한계로 들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27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0여일이 지난 즈음에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국 청와대도 네. 오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물론 뭐 제가 직접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보도상으로는 빠르면 일주일 내에 이제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아마 우리 한국 정보당국에서는 임박한 징후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일주일 내에 당장 발사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발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이는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제재, 또 미국, 중국, 또 한국, 일본 관련국들의 또 개별적인 제재, 이런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일단 불만 표출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본다면 김정은의 그 수소탄 성공 이걸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주민 결집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의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대하신 장군님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뭐 거기서는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네.
아, 위성까지도 이렇게 성공하신 위대한 장군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그것을 5월 7차 당대회 분위기까지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012년에 은하 3호를 쏘아 올린 후에 이제 3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북한이 더 고도화된 로켓 발사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네.
그 안에 북한이 이제 몇 가지 발전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추가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 탄두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다종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특히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정확하게 날려보내는 것인데
네.
북한이 이제 그 지금 평안북도 그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상당히 발전시켰거든요.
네.
특히 발사대의 높이를 17m 높이 그래서 기존 50m에서 67m로 높였고 그 발사대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큰 그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부대 시설들을 완성함으로써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갖추어갔다고 하는 점에서 3년 전에 비해서는 사거리나 또 어떤 그 탄두의 이 규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단계라고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이나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이나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탄도미사일, 탄도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왔거든요.
네.
북한은 자기들이 말했듯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워싱턴까지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시켰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이고요.
네. 네, 보통 ICBM이라고 하면 그 사거리를 어디까지 보는 건가요?
지금 이제 미국까지 날려보내려면 지금 지난번 2012년 발사한 이후에 그때 당시 북한은 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 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한 만 킬로미터 정도 그것을 ICBM으로 환산을 한다면
네.
그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 17m 더 높이 한 그 발사대에서 더 이 성능이 개량된 그런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최고 최장 한 13,000km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그 서부 동부까지도 서부는 물론이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ICBM에 달아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말 전쟁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북한이 노리는 어떤 다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하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진정한 의도는 대남 적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남 적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무력으로라도 이 통일을 하겠다. 과거의 6.25 전쟁과 같이.
네.
그렇다면은 가장 급선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동맹의 고리를.
네.
북한이 그 방법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하고 그 평화협정을 맺음과 동시에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고 나면 단독의 힘으로 그런 자기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에 호응하도록 저렇게 ICBM, 핵실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목표가 그런 적화통일이라면 한국으로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결코 달성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조치가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동맹, 좀 더욱더 공고한 연합방위 체제를 확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한국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아직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이제야말로 북한이 그런 행동들이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제재와 압력의 조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민은 물론이고 주변국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의 목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hopeful that they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us to use their influence to advance safety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과 가까운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안정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중국과의 지속적인 대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agree on every point or every possibility or every step of the way, but we're going to continue having those conversation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고 도발적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가능성 등과 관련해 중국과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그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한편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성격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고 그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대북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is is a situation where the status quo is something that is acceptable. And I think that we do.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현상 유지가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we've seen with the challenges that Pyongyang poses is that the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북한의 핵 위협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대화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스티븐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최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서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I have to say, you know, each time it makes the situation, I think that North Korea finds itself in.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스스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미국과 역내 국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직후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바랐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실시해 미북 관계 개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보다 제재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외에 지하자원 수출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북한 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All those, and with that, the ayes have it, the substitute amendment is agreed to.
이날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주 전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유사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I am heartened that this bill will set precedent and put in place strong mandatory sanctions and establish for the first time.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또 행정부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코커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원 법안에는 없는 조항으로 북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상원 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가드너 의원의 설명입니다.
But it also goes a step further in cybersecurity policies, codifying executive orders, and making sure that we're focusing on human rights.
가드너 의원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항, 대통령 행정명령 명문화,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 내용에서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며 상원안은 북한의 확산 활동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지하 자원도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원안과 마찬가지로 통합안도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insisted on that provision, and that provision is in the legislation.
메넨데스 의원은 해당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미국과 국제 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은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제재는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에 따르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은 2주 후인 2월 둘째 주에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I do. I expect, you know, in the House, their bill, which was a little bit narrower, but along the same lines.
코커 위원장은 이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며 하원이 상원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법은 하원이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상하원이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다음 달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인권 상황과 안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다음 달 19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휴먼 리버티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토론회에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peakers will include Justice Michael Kirby.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의 참석이 확정됐고 올해 임기를 마치는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초청됐다는 설명입니다. 하루 종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미국에서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북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서울의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in topic of the event will be to focus on the challenges, the conundrum of
북한 인권의 도전 과제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안보상의 도전 과제들이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올해 정책 전망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또 유엔총회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도 2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등 주요 8개국 G8이 설립한 국제기구가 미화 88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2014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5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은 28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2018년 6월까지 미화 88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이 사업에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추가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한에 71만 2천 개의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지원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북한과 한국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피로감과 함께 체온 상승과 저하가 반복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2014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1,5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3년 14,407명에 비해 3,872명, 약 27%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에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가 1998년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 12만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 서비스 활동, 보고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리처드 시벌스키스 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말라리아 환자는 물론 감염 경로 관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DPRK is in that stage where it started doing some of those things. But it's not
북한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자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벌스키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런 분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의 역학적 상황, 사례 관리, 감시 시스템 상태를 기준으로 국가별 말라리아 관리 단계를 통제 단계와 퇴치 전 단계, 퇴치, 재유입 방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라리아 퇴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세계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이 기금이 지원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GAC 주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에 이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통일 모자이크 시간입니다. 지금 식사 마치...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수련회장.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용서, 화해, 평화로 여는 통일 코리아를 주제로 통일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평화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통일 비전 캠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한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통일 비전 캠프를 주최한 6개 단체 중에 평화한국의 서민규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는 올해로 제9회이고요. 지금 현재 6개 주간단체가 협력해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가 있고 다양하지만 저희는 이 다양함을 하나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6개 단체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연합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을 초청해서요. 주제별 강의와 선택 강의 5개, 10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3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잠깐 왔다 가실 수 있는데 오셔서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세트까지
이번 통일 비전 캠프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통일 비전 캠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강의도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티븐 윤 박사님 강의부터 들었는데 실제 북한의 삶에 대해서 들었던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진짜 통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캠프가 4박 5일 동안 열린다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통일 비전 캠프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썩 기분이 뭔가 이렇게 와닿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좀 더 해외에서 북한을 좀 직접 보는 것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의미를 찾자면은 이제 이곳에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캠프에서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고 이곳에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실상이나 또 거기서 문화들, 탈북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들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크게 느꼈던 거는 뭐 강의마다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진짜 저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은 통일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 기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일처럼 솔직히 통일 되게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캠프 중간중간 계속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가까이 올 이야기고 또 우리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 이렇게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평화한국, 부흥한국, 그다음에 뉴코리아, 한국 들어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공통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용을 하는
통일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했던 학생들. 이번 닷새간의 캠프를 통해 통일 시대를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히 경제, 교육, 평화, 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통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 선택 강의는 개개인이 조금 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최승욱 씨는 통일 이후에 북한에 필요한 구조물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철도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아까 전공이 토목공학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인프라 시설을 많이 구축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자기가 통일이 만들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은 좋은 계기가 되는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에 봉사자로 참가한 안소영 씨는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은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안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저 사람들이랑 이제 손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런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구나.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되게 재밌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돼가지고 저 통일을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통일 비전 캠프 조인하신 순서대로 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시작하면서 각자 단체 소개 앞서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반갑습니다. 캠프에서 바닥을 나눠주세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 이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2016 통일 비전 캠프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군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군대 생활관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통화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 내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마다 한 대씩 공용 휴대전화 4만 5,600여 대가 보급됐고요. 내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시작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전에 내무반이라고 했던 곳이 생활관인 건데 이 생활관 안에서 그것도 군이 지급한 전화기를 쓴다는 것 참 대단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 3년 정도의 복무 기간 동안 그 사회와 격리된 곳이 군대였고요.
네.
어떤 군인의 반대말로 민간인이라 이런 호칭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요즘 군인들의 병영 생활을 보면 정말 참 좋아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군에서 전화를 할 때 뭐 통신 보안 뭐 이런 것들을 외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 같은데요.
네.
군대에서 그것도 생활관 안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는 것. 뭐 일대 변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관에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급하게 된 것은 그 2014년 8월에 출범했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요. 사회와의 어떤 고립감을 느끼는 병사들에게 열린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한국 군대 병영생활관에서 보급된 휴대전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공용 휴대전화는 걸 수는 없고 받을 수 있는 수신 전용 전화기입니다.
아, 네.
일과 시간 이후에 부모나 친구가 전화를 걸면 병사들이 전화를 밖에 나가지 않고도 생활실 안에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통화는 할 수 없지만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간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동안은 부대 안에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그 PX라고 하죠. 군대 안에 조그만 마트, 생활 편의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서 써야 됐는데 뭐 그런 경우에 비하면 정말 편리해진 겁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휴대전화를 군에 보급하는 걸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그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에 이후에 그 한국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을 보고 이 관련 통신사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뭐 전화기도 보급해주고 무상으로 수리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휴대전화 보급이 빨리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군 생활관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국 사회 모습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택배 업계에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전쟁처럼 아주 바쁘고 정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건도 사고요. 선물도 배달시키는 이 주문이 많아서 아주 바쁘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도 그렇고 물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택배 업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배달하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배달 물품들이 뭐 아주 밀려들고 있다는 건데 전국 각지로 배달해야 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트럭에 싣고 지파장으로 옮겨서 가정에 배달하기까지 앞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전까지도 이런 물품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택배업계가 전쟁 같은 배송 작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택배는 빨리 배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것 같은데 이 전국 어디든 하룻밤 사이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편지 같은 우편물도 그렇고요. 웬만한 택배 물품은 보낸 다음 날 원하는 곳에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보내면 운송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뭐 휴대전화라든지 뭐 인터넷이 되는 어떤 컴퓨터든지 지금 내가 보낸 물건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배달원의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이 택배로 전달된 물량이 무려 18억 1,600만 개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나서 20억 개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8억 1,600만 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인구수로 나눠보면요.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 국민 1인당 1년에 68번 택배 업체를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 엄청난 규모네요. 택배, 말 그대로 집 앞에서 집 앞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해주는 이 택배 산업이 그야말로 이제는 생활 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요. 동네 과일 가게에서 박스째 과일을 산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택배 업체를 연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친지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이 이 택배 차량을 통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도달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폭설과 한파로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녀야 한다는 택배업체 배달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손도 늘리고 24시간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주요 택배업체 설 명절 비상체제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월 11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한국 사람들의 밥 먹는 양이 줄고 있다는 소식은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하루에 두 공기도 채 먹지 않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을 보통 100에서 120g 정도로 보는데요. 한국 국민들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이 172.4g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공기가 채 안 된다는 것이죠. 2014년 조사보다 3.3%가 줄어든 양이고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보니까 62.9kg. 역시 2014년에 비해서 3.4%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쌀 먹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모는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1985년 이후에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85년 당시 쌀 소비량이 국민 1인당 128.1kg이었는데 2014년에 62.9kg이 된 겁니다. 절반에 가까워진 수준이죠.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흰 쌀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 소비량은 줄었는데 밥에 섞어 먹는 다른 양고기 소비량은 1.1%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쌀이라든지 콩 같은 이 잡곡류의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밀가루 소비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한 8.8kg의 그 잡곡류를 먹는다는 건데요. 이 쌀을 아끼기 위해서 잡곡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잡곡류 소비량이 늘었다고 해도 전체의 그 양곡 소비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2.8% 줄었는데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해보면 역시 쌀밥이든 잡곡밥이든 밥을 먹는 양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항해 싸워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월 중순 우리는 적으로부터 주요 지역을 되찾았으며 활로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우리는 라카와 모술 사이의 주요 연결로를 차단해 ISIL의 병력 수송과 물자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그들의 전쟁 자금과 석유 생산지, 산업 거점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IL 세력을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SIL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중심인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카터 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IL의 암덩어리들이 세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ISIL에 대항하는 연합군은 라카와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서 그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부담을 몇몇 전 세계 반 ISIL 동맹의 핵심 국가들만이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속적으로 ISIL에 대항하는 것은 전 세계 모두의 과업이라며 왜냐하면 ISIL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동체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 어떤 나라도 이 과정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그러므로 동맹과 협력국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ISIL에 대항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군사적 원조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약속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과 재건을 돕고 안팎으로 ISIL의 역량을 와해시키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ISIL 격퇴 활동이 끝난 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와 같은 이념이 다시는 반복되거나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